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또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매일같이 주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 가운데 마음에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넘는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사실 마태복음을 전달을 계속하면서도 뭐가 계속 이렇게 서성이어져요. 이렇게 거기를 좀 빨리 그 해상발로 말하면 그 막 진도를 빨리 빼갖고 나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그 뒷짐을 이렇게 지고서 보고서 또 갔다가 아 이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계속 좀 받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봤던 부분인데, 아, 또 보고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이죠? 예,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봤던 그, 지금 5장을 나가야 될 순서인데요. 우리 1, 2, 3, 4장을 한번 좀 이렇게 그 못다 한 말들을 또 못다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두 가지요. 빨리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아유, 뭐, 빨리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더 보고 나가야지. 이 생각이 항상 교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각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책을 읽는 거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자기가 믿는 어떤 믿음의 대상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쓴 거에 불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아니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썼다는 어떤 구속사적인 아니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글, 그냥 불교인이 쓸 수 있는 그 불교의 글, 기독교인이 쓸 수 있는 그 기독교인의 글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각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계속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읽을 때는 창세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창세기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각 책들이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지만 그 마태복음은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아우 좋은 책이네 뭐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록의 목적을 알고 그렇죠? 항상 기록의 목적, 기록의 어떤 이유,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전제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각 책을 기록한 이유, 그렇죠? 항상 책을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누군지 항상 염두에 된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게 이 저자가, 기록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항상 보려고 애를 써두고 실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읽어야 돼. 그렇게 읽지 않으면 그냥 좋은 수련할 수 있는, 하지만 내가 전혀 실천하거나 얻어내거나 다가갈 수 없는 말씀으로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읽게 되면 종교적으로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복음적으로 그게 도움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1장을 좀 아까 읽은 내용이 1장 21절 읽었는데, 1절을 한번, 1장 1절 말씀 잠깐 보면요. 1장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쵸? 아브라함과,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족보를 보면서요. 족보 이야기. 족보 얘기를 한번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을 몇십 번을 읽어봤어요. 쭉 읽으면서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래요. 계보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 기록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을 근간에 저희 읽었으니까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13장 14에서 15절 말씀 보면 어떤 말 나오냐면 어떤 자손이란 말 나와요. 자손.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좀 이해가 가니까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은 원래 단수로 쓰면 안 돼요. 아니, 복수로 쓰는 것이죠. 단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손이란 이 얘기가 사실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한번 본 부분도 있죠. 우리 쭉 넘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봤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다 봤던 부분 얘기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좀 더 한번 봅니다.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할 때 자손을 언급했어요. 아브라함 씨, 그렇죠? 말할 때 그 아브라함 얘기 자손을 말했는데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니까 그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물론 이삭을 의미했지만 일체적으로 그 말씀을 예언하는 방향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올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지금 신약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약에서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얘기 또 창세기 뭐 22장 말씀 봐도 18절 말씀 봐도 당연히 뭐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뭐 한두 구절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맞나요? 사무엘하 7장 저 성경이 잘 찾아지가 않네요.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지금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말이 나와요. 이 씨 또한 누구를 의미하냐? 다윗의 씨를 말하는 건데 이 다윗의 씨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에 12절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역시 이 부분의 이야기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해야 되고 다윗의 족보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분들의 씨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족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이분들의 역점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이 어떤 게 있냐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한 1년 동안 헤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약혼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신부가 아, 신랑 집안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황태찜을 좋아해. 그러면 황태찜을 1년 동안 좀 배워보는 거야. 그리고 그 집안에서 무슨 뭐 집안이 이런 모양이야. 그럼 거기에 맞게 신부 수업을 1년 동안 하는 거야, 이제. 열천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신랑이 어느 때 이렇게 기약 없이 오는 거예요. 가겠다는 말만 하고 언젠가 이렇게 새벽에 올 수도, 밤에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준비하고 있고 신랑이 어느 날 오고 그 약혼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잠을 잔다랄 할지 동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헤어진 건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떡하니.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냔 말이야. 돌마저 죽는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얘기를 기억하시죠? 윤리적인 사법적인 의를 어떤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약속을 쌍방간에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애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마리아와의 그 약속한 그 정원의 그 약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자체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어쨌든 요셉의 혈통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다윗의 자손인데 사실은 요셉과 결혼을 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혈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마리아하고 요셉은 알 거 아니에요. 남들이야 아유 저 요셉이 왔다가 그냥 속도 위반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가 마리아 자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요셉의 혈통으로 난 게 요셉도 사실상은 따져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근데 요셉이 동침치 않고 마리아가 임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네? 무슨 말인지?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집안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집안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오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얼마나 모세경 중심으로 얼마나 컸습니까? 또 역사서 중심으로 다윗의 씨를 믿는 믿음 얼마나 컸어요?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계속 예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큰 섭리에서 그 가문을 빌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14대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거 뭐 신학교에서 그때 뭐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다윗 왜 14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쓰는 어떤 문학적인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형식이라고 말하면 제가 원래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의 이름을 말하면 다윗의 이름 이게 다윗의 이름이에요. 이게 달레트 와우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최영식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치읒 맞나요? 치읒이면 구.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 비읍, 시읒, 이응, 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 비읍, 시읒, 칠. 그 자음마다 다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번호가. 이스라엘 문화니까 이게. 내 이름은 9, 8, 17 전체가 24 되는 거예요. 24. 다윗의 이름을 말하면 이게 뭐 그 내용을 그 보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뭐 4, 6, 4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14라는 상징은 항상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14대, 14대, 14대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 대표가 탁 나오고 구약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다윗이 탁 나오고 이스라엘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분들을 이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의 역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잇는 계보를 잇는 예언을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 그 붉은 암염소, 그 도피성, 그 성막,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사실상 뚝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을 이어서 올 정도의 인물이고 실제 이분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쓰임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뭐냐면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정에 요셉의 피를 받아서 온 건 아니지만 그 가문을 선택해서 그 가문을 쪼개서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좀 내용을 내려가 보게 되면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했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의롭습니까? 약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단순히 요셉은 그 여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큰 섭리가 그 결정과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보다.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요셉은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계속 역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왜 하시냐?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싶다고 인간을 불러서 맹세하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표현된 내용들이에요. 역시나 요셉 또한 개인의 선택 갖고 개인의 판단, 만약에 요셉이 결혼 안 해, 노,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반드시 연관돼서 봐야 돼요, 연관. 왜?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구약 전체를 텅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이걸 말하면 한참 걸리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받고, 왜? 모세가 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사실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족보도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좀 보고요.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예,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왜? 그냥 이혼정서 하나 써주면 돼요. 이렇게. 왜? 율법이니까. 남자가 여자랑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증서를 써주는 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여인 나름대로 뭐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끝에 나으신 분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완벽한 참 선지자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참 우리가 예를 들면 여자의 지금 요 부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 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읽었던 1장 21절 보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 채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7장 보면은 뭐라고 나왔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출생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쑥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을 하면서 굳이, 보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 근데 굳이 이 말씀은, 이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굳이. 그쵸? 도니를 현사모가 낳나요? 제가 낳지?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문화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문화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굳이 마리아가 예수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굳이. 아니, 마리아가 낳은 걸, 요셉이 낳은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굳이 요셉을 제외시키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으니라가 표현한 것도 사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고 낳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성취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에 성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냥 아, 마리아가 낳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툭툭 스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사야가 예언했지. 아,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이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끄는 요절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부분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볼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삶이 어려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난 도움이 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식의 접근보다 이게 더 먼저 보여야 돼요. 더 먼저 보이는 가운데 이 복음이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이는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이 복음을 가장 나중에 알아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복음을 보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간다고요. 그냥 종교적인 책으로 본다고요. 그냥 종교적인 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숨없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한 민족을 들기도 하고 한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 고난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1장 내용을 보니까 정리하자면 역시나 1장도 다시 한번 훑어 쭉 봤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1장 1처부터 막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툭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좀 조용히 앉아서 원고를 쭉 쓰다가 음악 좀 듣다가 수박 먹었다가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딱 잡혀서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장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하고요. 우리 2장 내용을 보니까요. 2장 내용. 우리 2장 15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만 볼게요.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해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2장에서 말씀드렸죠. 2장 5절이 미가의 예언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또 15절 말씀에 호세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17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언들을 성취하는 장면들 또 23절에 선지자 하신 말씀을 나사렛이라 사람이라 칭하리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들을 지금 마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누굴 죽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아기, 영아아이들을 죽이라고 칙령을 내려요. 출애굽기 내용을 잠깐 보세요. 바로 왕이 역시나 영아아이들을 죽이라고 칙령을 내려요.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세례는 뭘 상징한다고요? 출애굽, 홍해 사건. 출애굽, 홍해 사건. 출애굽에서 그 큰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도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그 모세오경에 있던 그 출애굽기 그 내용과 사실은 헤롯이 하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장면들을 왜 이런 눈들이 유대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니까. 이런 헤롯의 등장, 바로의 등장, 아이를 죽여난 칙령을 내렸던 동일한 부분들, 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했어요.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했어요. 예수님 또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실제 물을 건넜어요. 예수님은 물을 건너는 그 상징인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마태복음 초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뭔가가 모세경에 나왔던 그런 흔적들과 너무 흡사하게,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툭 탄생한 게 아니라 실제 구약의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음을 계속 의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쓰게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뭐, 신학교에서 배울 만한 사실 내용들인데, 뭐, 새벽에도 한번 이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왕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헤롯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굴 묻고 있어요? 누가 어딨냐고 묻고 있어요? 왕이 그리스도가 어딨냐고 물었어요. 그리스도. 왜 이런 말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서 경배하러 왔느라. 지금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왕이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 헤롯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까지 인정할 정도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왕을 상징한다고요. 메시아는 항상 왕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애굽에 피신하게 되어지고 헤롯 왕의 영아 살해 사건 이런 부분들 또 나사렛의 어떤 귀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된 근거로 된 성취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내용은 그러니까 선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3장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요. 3장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라는 사건과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다. 또 바울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과 세례 사건을 동일시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민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그 세례받는 장면을 세례 요한과 이렇게 딱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등장, 성령님의 등장,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표현된 구절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을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전달하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우리 믿는 사람의 회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성경을 들고 따르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여기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더 깊어지기 위해서 믿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잘못한 것들을 윤리적인 것들을 뉘우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회개는 본질적인 회개예요. 어떤 회개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 알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천국이 왔다예요.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예요. 세례원도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원문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 오신 이 부분들을 더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 아담인 얘기가 나오는데 4장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사실 이 광야 이 장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보이기도 하죠. 사장, 우리, 내용을 좀 보면요. 쭉 넘어서 시험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떡과 관련된 장면 나와요. 예수님이 떡 앞에서 시험 당할 때 어떤 장면이 마태는 생각나게 의도했을까요? 아담 이야기. 전 아담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또 그 첫 번째 아담이 예표했던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먹는 거로 와요. 먹어라. 근데 아담은 그 언약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렇죠? 왜? 보기에 심히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먹는 것들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또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고 본인의 악으로 깡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좀 넘어가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말할 때 첫 번째 아담을 말할 때 마지막 아담이 그냥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넘어가서 우리 한 구절 마지막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를 볼 때 한참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 또 다른 아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죠. 첫 번째 아담의 준 내용이에요. 결과.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와서 말씀 가운데 혈기로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순종입니다. 뭐가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순종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의의가 들어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사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광야의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연결해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장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런 말미암은 언약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구약 내용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신 다음에 산상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무리가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면서 했던 장면들 회개를 천국에 갖고 왔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는 장면이 5장, 6장, 7장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우리 산상순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표현됐는가를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생활에 도움되는 실천상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또 기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또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발췌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빼먹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장과 절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도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케 된담을 대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제 알았던 그 믿음과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또한 그 오늘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신영 형제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혼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또 좋은 진료와 좋은 은사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커다란 응답이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든든히 복음 가운데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밖에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